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남자 성도님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이기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얘기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집회도 곧 다다음 주면 시작되는데요. 좀 이렇게 외부에서 오든 또 가서 보면은 어느 교회든 아멘을 잘하고 뭔가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교회가 딱 첫 이미지가 아, 이 교회는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대감으로 또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보는데 사실 건강한 교회를 표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대단히 큰 위기의 직면에 있죠. 핍박입니다. 이 핍박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는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먼저는 그들이 유대교나 이방 종교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그걸 회심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와 이방 종교로부터 대단한 핍박을 받게 된 거죠. 바울이 이곳에 데살로니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렇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기에 이 바울이 이곳을 떠나버려서 유대인들의 선동자들과 또 이방 종교의 방해꾼들이 아주 약점 하나를 잡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동을 해요. 바울이 너희로부터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동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중상모략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도 이 바울의 권위와 평판을 아주 땅에 떨어뜨리고 깎아내렸습니다. 한 번도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소식조차 없는 그런 비열한 자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잠깐 있다 갔는데 그 목적은 그의 욕심과 호시탄탄 노리는 저 봐라 수많은 엉터리 교사 그들처럼 바울도 그랬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줄행랑을 친 비겁한 자다. 이렇게 그리고 바울이 너희들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들의 이 선동과 중상 모략에 넘어가서 대단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바울이 그랬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물론 소식을 들었죠. 아주 지금 교회가 건강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서 의심하는 성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사역을 했느냐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본의 아니게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부득불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방문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3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생각납니까? 예배에 관련돼서는 말씀, 기도, 찬송, 다른 종교와 독특함이 있습니다. 또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목회자, 또 전도와 선교도 있고 구제, 또 교제하는 또 봉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세상 앞에 비춰진 오늘날의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워낙에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온전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꼭 그 앞에 뭔가를 붙여야만 교회가 제대로 설명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건강한 교회, 괜찮은 교회, 뭐 그런 것들, 아주 뭐가 잘 돼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수식어들이 많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많은 이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교회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오해도 뒤따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교회가 가장 잘 기독교를 증명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했을 때에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름 정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정의들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어 그 안에 뿌리받고 거기서 생명을 얻으며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증명하는 공동체. 대단히 뭐 추상적이죠. 뭔가 이 성경이 그대로 빗대어서 기준해서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핍박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서 안으로는 신앙을 본받고 또 밖으로는 신앙의 본이 되는 공동체. 1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건강한 교회가 갖는 중요한 특징, 그것은 여러분이 뭐 짐작하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가늠자이며 척도입니다. 이 목회의 성패는 관계의 문제 있어요.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의 성패도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목회하기 힘든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정말 뭐든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돈으로도 관계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쉽게. 그러나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 바울이 관계를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 물론 그 간의 관계인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관계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여기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로 서로 가까워져서 서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뭐 혈연, 학연, 지연, 공통된 관심사로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가 맺어지면 반드시 언젠가는 어긋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의 교회들을 서신서를 쭉 보면 맨 처음 교회를 향해서 인사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항상 두고 관계 설정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실수하고 또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그것을 덮고 이해하고 넘기고 용서하고 품고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주로 교회 개척이죠. 짧게는 아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3년까지 있었던 여러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은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번도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 때문에 내팽개치고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못 해먹겠다 하고 나간 적이 없다는 거고 또 성도들이 바울을 쫓아서 내보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의 핍박이나 반대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경우는 있었어도 성도들과의 다툼 속에서 못 해먹겠다 하고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 보면은 물론 바울이 그렇게 오래 안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대개 보면 뭐 목사님들이 목회 한번 하면 10년 이상씩 하고 어떤 교회는 30년, 40년까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바울의 어떤 목회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한 교회에 그렇게 있으면.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보면 교회가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하고 목사님이 교회 싫다고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관계. 결국 관계에서 서로 부딪히는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과 그걸로 인한 상처. 결국 그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가 어려워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3개월 내지 6개월만 목회하다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은 다른 어느 교회 못지않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풍성한 목회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게 이렇게 빨리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소문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의 관계가 대단히 단시간에 이렇게 두터워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서로가 끈끈해지죠. 예.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두터워질 수 있었던 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듯이 2장에서 계속돼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증인이 될 정도의 관계가 되는데 1장 2절, 1장에서도 보면 1장 2절에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바울이 성도를 기억하고요. 3절에 끊임없이 기억하는데 4절에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1장 5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안다. 서로. 2장 1절에는 너희가 친히 안다.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다.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2장 9절에서는 너희가 기억하고 10절은 너희가 증인이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나와 너, 바울과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간에 서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 말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인 거예요. 신앙의 증인. 바로 이 서로 간의 증인이 되는 이 서로의 관계가 대단히 그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신앙 관계를 묶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이 있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대단히 충실하게 했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실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기 인식, 자기 이해를 했는가 이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소명의식, 그리고 이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세 단어, 간사, 부정, 속임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보냄받은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반드시 이렇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윤리 문제가 대단히 대두되고 있죠. 정말 보냄 받은 자, 부름 받은 자로서의 소명 의식에 대한 심각한 이해가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신학교에서는 그 중에 대개 이제 목사 훈련생들 놓고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할 때 개척하고 싶다는 이런 어떤 소명의식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목회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대개 큰 교회 가서 대단히 대접을 받고 좋은 대접과 좋은 형편 속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것을 로망으로 가지고 그쪽으로 줄을 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명의식이 잃어버리면 그의 목회 활동에는 간사함이 나올 거고 부정과 속임수가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거예요. 남을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실수를 이끌어내서 거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부정과 속임수는 동일하죠. 자신의 목적을 억지로 받아내거나 그러기 위해서 동원되는 속임수의 방식이죠. 사역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아주 중요한 자기가 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는가, 가서 어떤 식으로 목회를 했는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메타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는 저에게 던지는 대단히 중요한 도전적인 메타포예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메타포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청직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사용하는 메타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청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돌아다니는 그 자기의 목적을 어떻게든 설득을 통해서 따내려고 하는 속임수와 거짓으로요 따내려고 하는 그런 떠돌이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보냄받은 누군가의 종으로서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청지기의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먼저는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책임의식을 분명히 갖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바울이 탐심의 탈을 썼고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로 너희를 속였다라고 요동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 그러지 않았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책임 있게 청지기로서의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메시지는 대단히 참됐고요. 그의 목회 동기는 순수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방식을 보면은 대단히 공개적이었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에게 주는 대단히 큰 도전이에요. 과연 메시지를 참되게 전할 수 있을까? 목회의 동기가 순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회의 그 방식이 공개적일 수 있을까? 요즘에는 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좀 아주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목사님들은 모든 교회의 재정 사용 내역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죠. 사실 그것도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유용했었어요. 예를 들면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는 서울의 교회는 반대측에서는 비자금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의 비자금이라고 그러고 또 그 측에서는 비자금이 아니라 비상금이라고 그러고 비자금과 비상금은 한 끗 차이인데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거의 천억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뭐 했냐? 급할 때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이 뭐 100명이 넘으니까 몇 사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아주 가까운 목사님과 측근들이죠. 그들만 그 돈의 출처를 아는 거죠. 뭐 그런 식의 뭐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대단히 공개적이지가 못해요. 감추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은 그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와 관련된 기독교 관련된 기관들이 다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깝죠. 가장 심각한 것은 신학교입니다. 최근에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들어가신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리를 구하려고 여러모로 방황을 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를 그와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2014년에 그것을 보고 왔는데 그분도 이제 현실의 벽에 그의 마음, 그의 비전 혹은 그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접어야 할 겁니다. 노골적인 거예요. 강사와 강의를 받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노골적이고 뭐 예를 들면 전임 강사에서 교수로 임명해 준다는 대가로 뭐 억 단위의 요구를 하는 것도 노골적이에요. 일반 학교가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는 그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신학교는. 그런데 신학교는 후발주자지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청지기들이죠 다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보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일만 하면 되는데 청지기들이 자기 배를 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면 모든 요직에서 다 제외하고 그냥 좌천시켜버리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높이면 곧바로 승진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제가 권면하기를 빨리 기준을 정하시라고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놓지 못하면 똑같이 더러워져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고개 숙여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주의 종들이 이런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그의 말에는 메시지에는 참이 사라지고 동기는 불순하고 방법은 대단히 공개적이가 아니라 은밀해지게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전체가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절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어떤 유익을 챙겨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영광스럽다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돈으로 어떤 세상 그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한낱 앞에 있는 떡과 그 유익에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메타포는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여기 두 번째 메타포는 유모인데 어머니로 봐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돌보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머니의 그 심정, 태도 이런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을 정말 8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식 같아서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의 마음, 자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심장을 줘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살 비꼬고 뭐 달래면서 막 이랬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말 성도들로부터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성도들로부터 대단히 어떤 그런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어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대상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거치고요. 안수식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안수식을 할 때에는 교회 성도들이 부주하듯이 봉투에 담아서 돈을 주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그 자리에 엄숙한 그 자리에 들어오는 입구에 상을 펴놓고 부조금을 받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있을 때에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것에 참으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저에게 비춰보면은 정말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모하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릴 듯 일어서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세상 사랑하는 성도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적인 메타포예요. 이 유모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근하고 친근하고 자기희생적이며 대단히 섬세해요.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섬세하게 읽어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목회자의 태도가 바로 이 어머니라고 하는 메타포예요. 섬기고 사려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대화의 시간을 내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듣기를 경청하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모든 돌봄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잘 돌보는 목적이 뭡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이에요. 자람의 목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잘하는 것은 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행동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상적인 목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목사.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목사.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이 어머니 같은 이 섬세함이 목회자에게는 필요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니까 어떻게 이 단기간에 이렇게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느냐, 바울의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했던 그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의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예, 세 번째 메타포,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품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단호하게. 자, 이런 태도들은 앞서 보았던 아주 섬세하고 사려 깊은 어머니의 태도와는 좀 다른 이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이지만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이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고,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 이것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부담감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었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자기의 있는 머무른 그 시간에 이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엄격하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청지기, 유모, 어머니,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저는 2005년에 유학을 처음에 나왔을 때에 영어도 굉장히 이제 낯설고 쉽지 않고 어렵게 2년 동안 석사 마칠 때 제가 아마 지금 몸무게에서 거의 한 8kg가 빠졌었을 텐데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병자, 온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공부가 끝나면 다 낫는 병인데, 그래서 힘들게 공부한 첫 번째 과목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거의 다 외웠습니다. 이 전서 이 전체를. 그런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이걸 하면서 대단히 도전적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도전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아, 목회자가 이 세 가지의 이 메타포를 가지고 평생 가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로부터의 그런 가르침, 그의 태도, 사랑, 권면, 돌봄, 이 모든 것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일한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러면 무너졌어야 될 교회가 도리어 더 소문난 교회로 잘 성장했다는 것은 바울은 떠났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이 동일한 모델의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 동일한 모델이 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름받은 소명의식을 붙들고 어머니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젊었을 때 청년 때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아주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잘못하면은 아주 호되게 혼났어요. 선배들한테는 때로는 옥상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 게 오늘날은 뭐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목사만 청지기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믿음 있는 집사님들, 신앙인들, 권사님들. 어른들이 먼저 이와 같은 정말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섬세하게 성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봐주는 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신앙생활에 건너갔을 때에 데려다가 호되게 혼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결국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는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자꾸 한국교회 그런데 전반적으로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와는 또 성도는 소명의식이 부재하고 그리고 서로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회자나 성도가 소명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교회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관이 부족하고 교회의 비전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미국에서도 그렇고 건강한 교회는요. 내가 이 교회의 성도구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멤버십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그 멤버십이 요청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요. 11조를 한 해 만에 세상은 논란이지만 그런 분들은 11조 더해요. 10의 1일보다 더해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요.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필요하면 휴가를 내서라도 교회 일에 애쓰고 헌신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 붙들고 정말 헌신하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멤버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 교회 멤버십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과정에서는 10의 1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입의 5%, 10%가 11조잖아요. 5%를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아예 각서를 쓰고 그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진짜 멤버십이 되게 되면 11조 반드시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반드시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다니까요. 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어떤 교회, 이것은 강제적으로 헌금하셔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협력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에게 주는 멤버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교회가 왜 그러냐면 분명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부름받은 소명의식이 명확해요. 아, 이 교회는 이걸 가치로 하는구나. 그래, 여기서 헌신해보자. 명확한 교회관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돌봄이 실패한다. 이것은 철저한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너무도 가족 중심의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귀찮은 것은 하기 싫어해요. 희생의식이 부재가 돼요. 그래서 내일 아니면 다 남의 일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 성도화가 어려움을 겪고 목장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 어머니로서의 메타포를 성도가, 목회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냐 교회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꼭 이게 뭐 가정과 교회가 서로 이렇게 컨트롤 되는 건 아닌데, 컨플릭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늘 가정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스케줄이냐 교회의 스케줄이냐, 항상 교회의 스케줄보다 개인의 스케줄을 우선합니다. 물론 항상 그러면 개인 스케줄을 다 희생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서로의 돌봄은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지, 그러면 자기 희생할 수 있어도 언제고 필요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아버지로서의 메타포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교회 안의 권유와 징계.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이런 권징에 제대로 이 권징이 작동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 주변에 교회가 많으면 그런 말 하면은 다른 교회 옮겨가면 되는 거죠. 그만이에요. 그래서 늘 이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기독교의 윤리, 도덕,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잘못을 했어요? 제대로 권징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수찬정지라든지 3개월간, 6개월간 성찬식에 참여 못합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큰 권징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그 권징을 달게 받고 후에 다시 회복돼서 공동체 안에 서로 더 끈끈하게 돼야 되는데 권징하면 가버려요. 권징을 받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윤리의식이 사라져요. 도덕의식이 사라집니다.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거룩성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꼭 남자만 아버지가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는 꼭 그런 전통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했을 때 세 번째 정의가 되겠는데요.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책임있게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 되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들려주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주셔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보냄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잠시 있다가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이여 청지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헬리팩스 한인교회를 하나님 든든히 붙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많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며 섬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출발하고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선교 탐방 위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심과 역사를 저들의 눈으로 목격하여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사히 돌아와서 아름다운 일들을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